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12월 1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모여가지고 네. 복작복작하게 책 이야기하는 방송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이제 책 한 권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인데 책은 뭐 이미 제목을 보고 오셨겠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신작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정치 철학 책이고 사실 많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는 점 아예 방송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신나는데
네.
두 분은 숙제하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막 전날까지
아니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누군 전날까지 책을 다 못 읽었어.
근데 사실 정치 철학은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정치 철학이 쉽지는 않잖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오늘은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보자. 다 같이.
네.
그래서 추운 겨울이면 자고로 공정과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죠.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하버드에서 강의한 정의, 저스티스 이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냈던 책이 아주 전 세계 37개국에서 번역된 스테디셀러가 됐죠. 한국에선 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름으로 번역됐었죠.
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책은 무엇이 정의인지를 정치 철학사 속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나가는 이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 그러니까 다수가 말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뭐 다수의 행복이 이익이 된다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그럼 그 결정이 다수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뭐 고문이나 대리출산 같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는 도덕적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던가 이런 유명한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럼 뭐가 맞는 거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책에도 구제금융이나 아니면 동성결혼, 뭐 모병제 등 다양한 현실에서 좀 논쟁이 있는 주제들을 과거 사상가 말을 빌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다. 당시에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다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때가 2010년이어가지고 한창 저 언론사 입사 준비 중일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되게 많이들 읽었어요. 이 책을 되게 많이들 읽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때 당시 한국에서 정말 정의 열풍을 가져왔었고 한국에서만 이 책이 200만 부 넘게 팔렸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보다 더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샌델 교수가 8년 만에 낸 신작이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출간 전부터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네. 예전에 이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에서 막 열풍이 불었을 때 이곳저곳에서 샌델 교수를 이제 초청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샌델 교수가 오는 강연이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이었으니까 막 15,000명이 모이고 그랬대요. 15,000명이면 거의 콘서트, 아이돌 콘서트 같은 진짜,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마 듣동러 여러분들도 책장에 아마 주황색 저스티스라고 써있는 책 한 권쯤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빛이 바랬더라고요. 빛이 바랬 저스티스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 한 번쯤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어려운 책이잖아요. 참 정치 철학은 어려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샌델 교수가 8년 만에 이 책을 낸 거니까 한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곳저곳에서 또 초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도 샌델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책을 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샌델 교수가 말하기를 요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하버드대 학생이겠죠.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압박이 가해지는 걸 보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포퓰리즘을 표방한 정치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 현존하는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뭐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대입 스트레스 얘기하시니까 한국 학생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저희 지난해에 이지상 기자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거 다룬 적 있었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미국 학계에서는 이제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련 책을 내고 있어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거죠.
네.
학계에서는.
네.
뭐 학계뿐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샌델 교수 말대로 전 세계가 각 국내에서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그 와중에 이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흐름이 있었고 샌델 교수는 이 과정을 지켜보다가 이 모든 움직임엔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찾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샌델 교수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미국 근로자층의 분노와 하버드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아니면 비위까지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상황의 근간에는 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 근로자층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엘리트 층에 대한 전반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또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럼 이 불평등을 나는 불평등을 겪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상류층에 최대한 들어가거나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는 건 일단 명문대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식들을 어떻게든 명문대에 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막 입시가 치열해지고 각종 부정을 막 온갖 사람들이 저지르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써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첫 번째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능력주의입니다. 사실 이 샌델 교수 책을 두 분은 읽고 오셨으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능력주의가 잘못했네.
능력주의 잘못됐다.
네, 잘못했네, 잘못됐네 이런 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샌델 교수는 이 능력주의가 모든 불평등을 심화하고 계층 이동을 어렵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능력에 따른 보상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언뜻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두 기자는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이 주어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능력에 따른 보상을 한다라는 능력주의 어떻게 보세요?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면하자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대면하자님. 근데 그 능력주의라는 거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낯설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되게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화두를 건드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화두를 건드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사실 샌델 교수가 능력주의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했던 지점, 능력주의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점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던 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능력주의라는 말이 되게 들으면 되게 좋긴 한데 이게 문제는 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게 한정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정규 교육에서, 대학에서 아니면 특정 직업에 좀 한정이 돼 있다라는 느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졸과 고졸,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네.
뭐 이렇게 비교하는 되게 노골적인 차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고졸이나 비정규직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거야 라는 말이 되게 정당화되게 만드는 그
네.
능력주의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도 뭐 최근에 그런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요.
이현 기자는요?
저는 최근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런 글들 가끔 봤거든요. 이렇게 공부가 99%는 DNA가 영향을 미치는 거다. 뭐 이런 류의 글들. 그러니까 뭐 수능 이런 거 하면 이제 학생들이 핑계 대면 뭐 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노력이나 성향 자체도 사실 뭐 DNA의 영향이다.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거의 공감하는 댓글도 많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 이 책에는 주로 미국 사례가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의구심이 싹트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샌델 책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근거한 보상이나 박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재능의 소유 또는 결여를 순전히 각자의 몫으로 봐도 될까? 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갖게 된 그게 아니라 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책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가진 천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게 또 위험 기자의 말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공이라고 하는 뭐 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흔히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물론 뭐 타고난 능력도 또 필요하고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지만 그게 또 건강이 뒷받침돼야 성실할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고 또 가까운 사람 중에 먼저 성공해본 사람이 있으면 조언이나 뭔가 받을 응원을 있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뭐 성공을 했다고 해서 뭐 능력이 있었다 뭐 이게 완전 매칭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긴 해요.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것도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게 되게 한정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무엇이 성공인가? 그, 성공적인 그렇지. 인생이란?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건가? 뭐 사회적인 지위를 딱 이제 얻는 게 권위를 얻는 게 성공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뭐 역사나 종교나 이런 근간에서 능력주의가 왜 잘 쓰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여기는 미국 책이니까 이제 아메리칸 드림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능력주의를 사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고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미국에서는 너가 노력만 하면은 우린 여기서 진짜 잘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게 딱 아메리칸 드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사회가 이렇게 계속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왔는데 그 사회적 상승의 담론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진짜 개인의 능력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샌델 교수가 던지는 거니까 굉장히 미국한테는 아픈 곳을 찌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미국의 근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아메리칸 드림이 진짜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그 생각의 근간에 우리가 뭘 빠뜨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화두를 던지는 거니까 그런 맥락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동시에 완벽한 능력주의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샌델 교수가.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지거나 되게 이상향을 던지거나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기반에는 그 사회적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들 아니면 그걸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묘한 열패감을 쌓아줬고 그게 분노가 점점 쌓이는 결과가 초래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되게 과신하고 동시에 실패한 자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탓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패자들을 모멸받아 마땅한 존재 이러한 태도가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되게 근간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너가 취업을 실패했어. 너가 지금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어. 이런 것들이 넌 비난받아 마땅해라는 그 묘멸감을 주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주고 있고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현대사회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를 저희가 많이 목도하고 있잖아요. 안주현 선생님 방송도 그런 맥락이었고요.
약간 능력만큼 네 능력이 있고 네가 노력하면은 그만큼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능력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이건 다 나의 그거야. 내가 다 이렇게 성공, 이 성공은 다 나 덕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좀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은 이게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그걸 모든 걸 좌우한다고 생각해버리면 한 사람의 능력이.
맞아요.
그런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쵸.
그게 되게 우리한테는 명제 같은 거였잖아요.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는 그쵸. 되게
우리 어릴 때 막 성공시대 이런 거 얼마 봤어.
근데 이제 그게 명제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라고 좀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샌델
맞아요.
교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미국에서 어느 때보다 최근 몇십 년 동안 많이 써왔다라는 지적을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되게 당연히 되게 오랫동안 맞아. 쓴 말인 줄 알았는데.
You deserve it.
네, 네. 근데 저 영어 배울 때 그거 되게 희한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잘 안 썼잖아요.
잘 안 쓰는데. 근데 저는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이 써왔었고 그게 되게 상용화돼 있는데 이 말뜻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능력주의를 설명하고 그리고 자격 있는 정치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많이들 이제 던지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는 완벽한 능력주의가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샌델 교수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완벽한 능력주의가 그래서 정의로운 것인가? 지금 당신이 가진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아니면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가? 좀 어려우시겠죠? 나의 능력과 보상은 비례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한 능력주의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각자 이제 있는 위치가 다르고 환경 태어난 환경이 다르더라도 너의 재능이 있으면은 그 재능만으로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이제 능력주의 완벽한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일단 거기서부터 의문이 첫 번째로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아까 DNA 공부 DNA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새 좀 저는 흥미로운 게 DNA 연구가 되게 활발해지면서 뭔가 질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DNA에 내재돼 있다는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어왔던 능력주의에 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과학의 영역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런 능력주의에 되게 많이 젖어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책을 봐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해서 나를 쪼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그런 생각도 한 거죠. 아메리칸 드림을 막 강조하고 디저브 잇 엄청 강조하고 그런 능력주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뭔가 바닥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앞길이 안 보이는 사람들 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 바빠서 이런 능력 상승이나 사회적 상승에 대한 담론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고 그쵸. 오히려 나한테 조롱처럼 들릴 수 있고 그게 다 사회의 분노로 쌓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샌델이 한번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능력주의가 정의로운 건가? 그러면 그리고 사실 내가 가졌다고 믿는 것들, 내가 열심히 얻었다, 쟁취했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로 내가 쟁취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올해 트렌드나 이런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능력이나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밀레니얼 세대를 포함해서 많은 세대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능력으로 얻은 것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받지 않았을 때 그 분노가 되게 커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근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능력주의를 굉장히 뭐 이 책에도 써 있지만 정치권에서 자주 이제 쓰잖아요. 우리는 기회에 기회가 있고 우리 땅에서는 여러분도 뭐 교육을 통해서 뭐 배울 수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거
이걸 우리가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책에서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정치권에서 이 능력주의를 계속 부르짖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경제성장을 공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까닭은 우리 사회처럼 갈등이 많은 다원적 사회의 매력적이라서다. 이는 이제 골치 아픈 도덕 논쟁을 우회할 빌미가 된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견해는 제각각이다. 잘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일치가 안 된다. 하지만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게 작아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 여겨진다라고 쓴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GDP의 규모와 분배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경제학은 일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며 시민생활을 황량하게 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좀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뭐랄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겠습니다라는 말에는 모두가 동의하잖아요. 하지만 네. 이걸 어떻게 이제 분배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또 복잡한 논쟁이 펼쳐지게
그렇죠.
되니까
경제를 어디까지 네. 할 것인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일단은 이 기회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계속 부르짖게 됐다라는 분석이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온 게 계속 성장이 뒷받침되면 그게 능력주의가 계속 선순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잖아요.
그것도 너무 커졌고.
성장을 했지만 맞아요. 여전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고 상위의 한 1%인 사람들이 뭐 하위 한 50% 소득을 뛰어넘는 뭐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더 이상 이 주장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다들 갖게 되기 시작한 거죠.
홍 기자 얘기처럼 이제 뭔가 갈등이 많은 사회, 뭐 되게 의견이 분분한 사회에서 이제 성장을 내세우는 게 나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도 흥미롭고, 또 아까 살짝 언급하셨지만 종교 네. 측면에서도 종교 존속에 상당히 유리한 논리가 됐다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교회의 예식과 절차들, 뭐 이를테면 미사 참석이나 뭐 기도나 세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효과를 주지 않는다면 계속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신앙과 종교 계율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신의 총애를 받거나 신에게 점수를 딸 수는 없다. 이런 믿음을 오래 유지하기란 어렵다. 신앙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되고 교회의 복잡한 예식들로 전달, 강화될 때 감사와 은총의 신학은 피치 못하게 자부심과 자기구제의 신학으로 미끄러져 내린다. 이것이 적어도 마르틴 루터가 자기 시대의 로마 교회를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도 이걸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한 만큼, 믿은 만큼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 읽으면서 아, 종교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 이 책 안에서 미국 민주당에 대한 지적을 마이클 샌델 교수가 되게 뼈아프게 하잖아요. 얼마나 엘리트 정당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능력주의에 근간한 말을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사기를 꺾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사례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힐러리 전 후보, 미국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이와 관련한 워딩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했을 때 그 근간에는 지금 사회적 계층이 좀 하락하게 된 사람들의 분노가 깔려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분석에는 이제 미국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능력주의 관련한 발언들을 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쌓아왔다라는 지적이 샌델 교수가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사실 불평등의 이슈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공정 담론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의 분노가 한국에서도 여전히 많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 미국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런 패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 같은 것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왜 트럼프가 당선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분석이 조금 오히려 더 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을 좀 건드린 것 같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무지하고, 네,
무지하고 정보를 뭐 제대로 받을 일이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민주당한테는 패착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그 백인 그 저소득층 남성들한테 지금 봐라. 지금 미국이 미국답게 돌아가고 있냐. 지금 너네 이렇게 있을 동안에 막 이민자들이랑 여성들이랑 지금 다 치고 나오는데 이거 이대로 괜찮냐? 미국 이대로 괜찮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한 거잖아요. 포퓰리스트로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이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그 분석을 이제 제대로 못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책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좀 그런 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능력주의를 신봉했는가를 연설 바이 연설로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게 아프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좀 흥미롭게 읽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공지사항을 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동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주시고 계시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댓글로 달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은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진행자 이지상,
이현,
홍상지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네, 저희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신작 공정하다는 착각에 대한 이야기 듣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대학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진짜 공통의 PTSD가 아닌가 싶어요. 네, 위치가.
맞아요.
진짜로.
능력주의의 극대화의 축소판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대학을 꼽고 이 대학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부터 해요.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책에 보면 시작이 2019년 3월에 미국의 대학 입시 부정 스캔들 소개가 나오는데 미국의 부유층 부모들이 뭐 예일이나 조지타운 등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서 교묘하게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인데 약간 스카이캐슬 같은 네. 사건인 거죠. 컨설턴트가 각종 비위를 저지르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을 주고 우리 애를 넣어주세요.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입시 문제에 사회가 목을 매는 현상이 수십 년 동안 점점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위 유무에 따라 소득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 샌델 교수가 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생각이 저도 진짜 많이 났거든요. 아까 이영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PTSD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이야말로 진짜 대학이라는 존재가 갖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비행기도 안 뜨는데 수능이면 온 전국이 다 멈추잖아요. 아, 대학 어떻게 볼까요? 능력주의 축소판 대학 어떻게 보세요?
진짜.
대학.
아니 뭐지? 그 책에 막 이런 부분 나오더라고요. 대학들이 이제 현대 사회의 기회 배분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
네. 뭔가
고소득 직업과 명예로운 지위로의 여정에 있어 관문 역할을 하는 학위를 발급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도 관통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뭐랄까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과대대표된 통로가 저는 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부터 사실 다수의 청소년들이 아닌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 대입을 향해서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일찍 번아웃도 온다고 지난번에 안주현 원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마라톤의 결과가 진짜 평생 거의 평생의 꼬리표처럼 달리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진짜.
네.
저도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종종 느끼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노골적인 서열화인 것 같긴 해요. 대학은.
그렇죠.
진짜 노골적으로 서열화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미국의 입시 비리 뭐 이런 사례가 아니라면은
네.
그런 거 없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라면은 그것은 오로지 나의 능력이다라는 게 진짜 우리 그 각자에게 좀 박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 나보다 좀 공부 못하거나 대학을 잘 못 간 사람은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돼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입이 아닌 좀 다른 방향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또 굉장히 납작하게 축소해서 보게 되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졸 채용 확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항상 달리는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댓글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걸 되게 이 학력주의, 학벌주의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학벌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일도 비일비재해지고요.
저는 이 대학 입시가
네.
94년인가요? 수능 처음 본 세대부터
네.
굉장히 이전과 더 다른 의미로 강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세대가 생각해보면 어쨌든 뭐 최소한 청소년기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 사실 거의 유년기부터 민주화 표면적으로 어쨌든 민주화가 되어 있었고 막 시장은 오픈되기 시작했고 막 글로벌 막 이런 키워드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뭔가 부모님 세대는 뭐 가난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지만 괜찮게 살았던 어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랬죠.
그게 이제 뭐 개인 개인에게는 약간의 어떤 약간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긴 했지만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때는 어른들 때랑 정말 다른 의미로 훨씬 더 이 능력주의에 기반한 어떤 학벌? 뭐 이런 게 네. 심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학생들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라떼라서 너무 죄송한데 대학이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되게 가르침을 받고 자랐던 것 같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를 나의 모든 욕망이나 모든 그런 그런 호기심을 다 거세하고 대학을 향해 달려만 가야 하는 되게 수단화되게 막 달려가잖아요.
샌델 교수가 하버드 교수니까 하버드대 네. 교수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이렇게 일정 부분 뭐 이제 아 이 사람은 뭐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만 좀 이제 덜어내고 한 남은 분들 중에서 제비뽑기로 추첨을 해가지고 학부생을 결정하자 막 이런 대안도 막 내놓고 했던 게 뭐 이렇게 공감 비공감을 떠나서 좀 흥미롭긴 했어요. 그런 대안을 내놓는다는 게 완전히 그게 서열을 무너뜨리려면은 뭐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 같아 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기도 한데 참 이게 참 고쳐지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 마음 속에 찔리는 게 저는 있었어요. 내가 얻은 거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뒤로 떨어지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20대 80이면 내가 어떻게든 20에 끼고 싶지 80에 끼고 싶지 않은 나의 그 알량한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을
저는 약간 보상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뭐 얼마 전에 사촌동생들 만났는데 얘들아 안녕? 안녕? 언니가 얘기 좀 할게. 사촌동생들 만났는데 막 뭐 수시 애들 정시 애들 이러면서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좀 자기네들도 또 라떼라고 요즘 애들은 더 심해 이러는데 뭐 수시 애들은 또 정시 좀 무시하고 정시 애들은 수시로 들어온 애들 무시하고
누가 더 힘들었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수시로 들어온 건 진짜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우리끼리 막 물어봤었는데 너 수시야? 정시야? 수시 2차야?
그것도 2차인지 1차인지 따라서도 약간 그런 넌 대충 이런 경로도 들어왔구나 막 이런 시선 주고받고 그러니까 같은 대학 안에서도 넌 정시로 들어왔니 수시로 들어왔니를 구분하면서 누가 더 사실 이 학교 내에서도 내가 더 사실은 공부를 더 잘한 애야 라는 걸 암암리에 막 서열화를 막 했던 그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있잖아요. 분교와 그 본교.
아 그것도 있죠. 있죠.
그거 정말 노골적으로 들어가죠. 사실. 네. 어디 맞아요. 가서 본교라고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진짜 저는 보상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는 12년을 진짜 대학 입시 하나에 다 넣잖아요. 뭐 사회도 그걸 요구하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도 있고.
네.
근데 막상 대학에 가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학에 갔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광명이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로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뭐 시험을 못 봐서 갔다고 해도 이게 뭐 대학 교육의 수준이 낮아진다든지 뭐 캠퍼스 문화가 없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허무한 거죠. 나의 12년 동안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다르게 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지라는 심리가 무의식 중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또 약간 취업이랑 연결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상 심리가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사회에 나가서 또 비슷한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수능을 봤을 때 사실은 정말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점수를 얻은 거잖아요.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그렇게
때는.
보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난 그 자격이 있어. deserve it.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사실은 진짜로 다양한 환경에서 수능을 준비하거나 어쨌든 대입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수험생들이 있고
네.
그 환경에서는 그게 되게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나처럼 뭔가 그냥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막 다 이제 납작하게 눌려져 버리고 그냥 나는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결과니까 이건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쟤보다는 근데 쟤는 이 아이는 사실은 막 수능 막 이렇게 제대로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진짜 막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일 수도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등급별로 나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내 능력이지 이 2등급, 1등급은 내가 성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리는 게 정말 그 수능 일제고사식의 약간 그런 네. 수능이 가져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형이 다양화되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형이 다양화되면 또 그 어두운 면이 또 막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전형으로 스카이캐슬 뭐 이런 미국의 사례처럼 그래서 그냥 마냥 대입 제도가 바뀌고 전형이 다양화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뭐 의대라든지 뭐 의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전형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입시에 대한 그 보상 심리나 모든 것이 다 대입으로 귀결되는 이 분위기가 해결되지 맞아요. 않은 상태에서 이 사교육이나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형들이 바뀐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다 보상 심리가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뭔가 그런 입시 부정, 스카이캐슬과 같은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뭐 수시를 통해서 어떻게 뭐 아버지와 연줄이 있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비리가 저질러졌다라고 했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다니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 플러스 우리 집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그 유혹을 난 뿌리칠 수 없었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었어요.
맞아요.
이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전 예전에 진짜 정말 장난으로 아, 서울대부터 없애야 돼 막 이런 생각 막 했긴 했었는데 뭐
서울 1대학 2대학
파리처럼 근데 진짜 샌들 교수처럼 제비뽑기로 이렇게 하면은 좀 드리는 공수를 좀 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수험생들이 그 수 대학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공수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학력주의 문화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근본적으로 네,
사회생활 하면서 홍상지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해야 제가 계속 자꾸 정치 분야 이야기를 자꾸 꺼내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이게 계속 보이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선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시간이 지나왔으니까 학생 때나 대학생 때 시절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거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안 보일 수 있는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정치는 특히나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정치의 영역은. 근데 이제 국회의원도 대졸자가 당연히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여기에도 그래서 나와요. 네. 미국에서도 국회의원 출신이 대졸 엘리트에 국한돼 있다라는 지적을 이제 하거든요. 통계를 보면 미국 상원의원이랑 하원의원의 95%가 대학 학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층 혹은 서비스 산업이나 사무직 근로자가 의회에 진입한 경우는 2%에 불과하다. 그래서 샌델은 학력이 떨어지는 자들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똑똑한 자들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건 능력주의 교만에 기초한 허구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무튼 한국도 보면 당연히 이제 특정 성별에 치우쳐져 있고 나이대도 굉장히 한쪽 그러니까 50대 이상에 굉장히 많이 국회의원들이 치우쳐져 있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대졸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문직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고 주로 다들 일가를 이룬 사업가, 뭐 성공한 사업가 아니면 법조인 뭐 아니면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보이는 곳이 또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희가 방송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각자 이제 재택을 하면서 읽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홍상지 기자나 김효은 기자 지금 방송에 참여 안 했지만 그래서 두 분이 읽다 말고 저한테 해답 언제 나오냐고.
아니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법이 있냐고 계속 네. 물어보셨잖아요. 이 깝깝한 현실에 해법이 네네.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이제 저희가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혼란한 상황, 이렇게 어두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정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샌델 교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잡은 게 일의 존엄성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주류 정치에서 이 일의 존엄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건데 두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뼈아픈 지적도 좋습니다.
근데 네. 제일 뼈아프게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 교수님한테 네. 일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가 와닿지 않게 쓰여져서 솔직히 조금 아쉬웠어요. 좀 약간 모호한 느낌으로 남아있고 너무 어려웠고.
그쵸.
근데 이제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가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와닿을 수 있는가.
그렇죠.
또 사실 좀 생각해보긴 했는데 저는.
그럴 수 있죠.
정치적으로든 이 일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한번 긴 논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오바마 정부가 계속 교육을 강조하잖아요. 교육을 네. 받으시면 여러분들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 안 할 수 있고 뭐 더 고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도 맞아요. 있다라는 이야기 되게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고 한국 얘기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교육으로 승리한 좋은 사례
우리가 어떻게
거죠.
망가졌는지 아무것도 몰라.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어쨌든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말부터 이 정부가 각 직업의 가치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줄 세우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오는 박탈감이 당연히 분노를 불렀을 거고 뭐 단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막대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직업만이 그럼 가치로운 것인가? 사실 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미국의 정말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되게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일의 존엄성에 대해서 좀 더 가치 있는 논쟁들이 많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국에 와서 강연했던 것 중에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엄성을 생각해봐야 할 것인가에 얘기했던 게 이제 택배기사님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삶을 영위하는 거에 떠받치고 있는 근간은 사실 물류, 유통, 택배기사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존엄성이나 그분들의 대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의 존엄성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듣동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었던 건 요즘에 이제 최근에 IT가 많이 발전하면서 기본소득 이슈가 IT 섹터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성공한 스타트업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앤드류 양이 얘기를 하기도 네. 했었고 근데 그 전제가 IT가 계속 발전하면서 그쪽으로 부가 굉장히 쏠리게 되는데 그 부를 쏠리게 하는 정보의 원천은 개개인의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정보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본 소득이 있어야 된다. 기본 자산을 줘야 된다. 이런 맥락이 이어졌었고 저희가 방송으로도 찬반 논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기본 소득을 얘기하는 거에 전제는 그거잖아요.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력이 의미 없는 시장이 계속 생길 수 있고 이제 일이 대체될 수 있다. 노동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 노동이 없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 소득과 자산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일의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고 그 맥락에서도 일은 단순히 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서 공공선을 이바지하는 역할에서도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계가 아닌 정치적 의미로서 일도 되게 잘 봐야 하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소득이라는 것까지 이어질 만큼 일이 사라질 수 없다. 일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으니까 이러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시장 논리가 이렇게 제 뼈와 살에 박혀있는 느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논리가 너무 익숙했고 그냥 체화돼 있으니까 근데 책에 그 뭔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보다 생산자,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좀 강조해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사 GDP 증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하고 뭐 그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동반되더라도 이제까지는 이제 생산보다는 소비를 강조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보다 소비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했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은 양쪽 모두인 거고 그래서 책에서 이제 소비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버는 돈 거의 전부로 가능한 한 싸게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길 바란다. 그런 것들이 해외의 저임 노동자의 손에서 만들어졌든 고임금 미국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졌든 말이다. 그리고 생산자로서 우리는 만족스럽고 수입이 좋은 일자리를 바란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소비자 정체성과 생산자 정체성 사이를 조화시키는 일이 정치의 몫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한테 소비자로서의 네. 정체성만 집중하고 그걸 굉장히 강조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는 항상 그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뭔가 경제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할 때도 대체로 뉴스들이 소비자로서의 후생이 뭔가 깎아지는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사실 누군가 노동자로서의 몫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책에 연대에 적합한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현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소비자로서니까 동시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어지다 보면 우리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인식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했던 게 되게 와닿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인한테 쓴 말이잖아요. 아. 정치인한테 쓴 말이니까 이 연대에 적합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건데 너네가 너무 편을 가르고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능력만 하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분노가 쌓이니까 이게 건전한 사회의 공동체로 운영되지 못한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이 쪼개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러한 역할이 되게 중요할 수 있구나. 사실 정치 어디다 쓰냐. 이거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말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 불평등이 늘어나는데 그런 말도 참 영향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사실 모르겠어요. 이 책이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해도 뭐 능력주의가 사실 얼마나 바뀔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적어도 그 공동의 감각이 좀 마련이 된다면은 뭔가 그런 누군가가 느낄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정도로만 이 책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뭐 완전히 뭐가 바뀔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도울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부터도.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책 자체에서도 해법은 굉장히 얕은 페이지잖아요. 그쵸. 굉장히 작은 분량을 할애하고
내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 이거 대체 언제 나오는지 결과가.
현 기자가 먼저 읽고 그냥 뒷장부터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급하면 먼저 뒷장을 읽어라.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공자님 말씀 같은 해법이고 그쵸. 사실 많은 책의 거의 8할 이상은 이 능력주의로 우리가 얼마나 젖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고 거기에 이 책은 그냥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우리한테 약간 선택지를 던져준 기분이긴 했어요. 그래 너가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걸 네가 이제 알았는데 넌 어떤 선택을 할래? 라는 걸 던져준 거다. 제가 느낀 이 저자의 해답은 네가 꼬리칸을 탈출할 수 있어라는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는 한 기차에 탄 사람이야 라는 그 공동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엄청 와닿진 않기는 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양극으로 치닫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 또 어렵고 또 좋은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한 기차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긴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저도요. 여기 막 책에 써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뭐든 주는 대로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능력주의적 신념인데 이 능력주의적 신념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능력주의적 신념이 연대를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비전은 시민 간의 이 응집과 도덕적 연대에 달려 있다라는 게 이제 저자의 말이고 막 예로 막 의회 도서관 사례가 나오죠. 의 도서관에서는 네. 정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이 장 약간 이런 예도 막 나오는데 뭐 제가 계속 이제 이지상 기자한테 이거 언제 나오냐라고 이야기했듯이 사실 앞부분에서 한참 이 능력주의에 대한 경종을 막 이제 샌델 교수가 울리는데 그 울린 뒤에 나온 이런 해답에 아, 진짜 기운이 살짝 빠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약간 그것에 대한 것이 사실 뭐 샌델 교수도 쓰다 보니까 아, 진짜 노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냥 그런 거 뭔가 이제 갈수록 이제 사회 분국화가 심해지고 반대 진영과의 토론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요즘에 어쨌든 이 능력주의 담론을 좀 넘어서서 뭐 노동의 존엄성, 뭐 시민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치열하게 이야기할 우리 토론장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결국에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취지에는 이제 공감을 하긴 하는 거죠.
공감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참 어렵다. 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뭐 기존 정치권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 바꿀 의지가 애초에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구성원들은 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맞아요.
건드리면 그럼 어디서부터 건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게 만드는 결론이긴 했어요. 그거를 의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샌델 교수가
이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처럼 그 능력주의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 말고 미국 주류 정치인들 보라고 만든 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 정도의 결말이 조금 납득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당신들의 몫입니다라는 거 아니었을까 싶긴 하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전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아쉬웠는데 교수님도 약간 잘 모르겠다는 듯이 끝내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진짜 도덕책 같은 얘기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도.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심이란 게 있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조금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도 놓으면 안 되고 그냥 그런 마음을 모두가 탑재하는 거 그냥 그게 답일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약간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최근에 얀테의 법칙이란 걸 봤거든요. 아시나요? 네.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 옹 기자나 왠지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아, 여기 써줘서 알았어요. 아, 진짜? 대본에.
이게 그 스칸디나비아 3국, 그러니까 북유럽의 어떤 사회적 규범 같은 건데 그 네. 법 진짜 법은 아니고 행동지침 같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 옛날 덴마크 소설에 등장한 어떤 마을의 규칙들이래요. 그래서 이 마을은 얀테라는 마을인데 여기서는 잘난 사람이 대우를 못 받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거나 뭐 잘생기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마을이래요.
가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마을에 10가지 규칙이 있는데 제가 네. 빨리 한번 그 읽어볼게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마라.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마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열 가지가 얀테 마을의 규칙이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북유럽인들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잡혀 있어서 북유럽에는 플렉스 같은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 그 스웨덴 출신 배우 알렉산더 스카스가드라는 분이 이제 골든글로브상 받고 미국 나이트쇼에 출연한 영상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데
네.
이제 그 거기서 막 그 얀테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기쁘거나 훌륭한 일이 있다면 오히려 당황하고 사과한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미국인인 진행자가 너네 나라에 왕족이 있지 않냐 스웨덴에는 왕족은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래서 왕족도 결국은 스웨덴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아 저기 제가 왕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아 그래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든글로브 받은 거는 상당히 영예로운 일이니까 뭐 자랑 좀 했냐 하니까 아 그럴 수 없고 사실 그 트로피가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어디 올려놓거나 진열할 수가 없어서 몇 달은 친구 집에 놨다가 몇 달은 벽장에 넣어놨다가 뭐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생기면 오히려 당황스러워하고 그걸 좀 숨기려고 하고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역에 계신 듣동러분이 있다면
네,
네 사실 여부를 좀
네.
그래서 그 흥미로웠어. 근데 요것도 이제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런 문화도
네.
뭔가 아 약간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양심의 개념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해서 얀테의 법칙까지 네. 굉장히
네. 멀리 다녔습니다.
네. 너무 유익하네요. 네,
대학 이야기도 해보고 진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한 책을 놓고 각자 생각하는 걸 방담 형식으로 토론회를 네. 해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똥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